기도합니다. 나와 동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 주의 말씀 또 주님 마음 앞에 두고 또 기도할 때에 주의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겸비케 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45절로 47절 석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로 4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 합독하죠. 45절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47절 같이 읽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주께 낯선 얘기 주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만반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열심과 준비였습니다. 주님 이미 많은 인류를 위한 죽음 마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 부르며 그렇게 입맞춥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그리 말하죠. 사실 혹자들은 이 45절의 말씀을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 그리 말합니다. 랍비어라고 부르며 자기가 먼저 입맞추는 것은 매우 어색한 조합이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랍비어 즉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이의 관례상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제자를 향하여 입맞추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의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면서 일종의 모욕감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그러한 유대적인 관례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렇듯 사랑의 마음으로 또 존중의 마음으로 사용되어질 말과 행동들을 갖고 유다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의 신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 휩쓸리면 모든 것의 의미를 퇴색시킬 정도로 또 모든 상황을 뒤틀어버리는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된 신호 되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님 잡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한 분 잡는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그렇게 주님께 손대어 잡는다라고 말하죠.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평행 본문에 보면 잡히시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말하죠. 유다가 입을 맞추어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주님 부르며 나오자 주님은 오히려 유다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친구요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배신과 배반의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음흉한 마음으로. 말은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행동은 역설적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향하여 당신은 그를 친구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손을 대어서 주님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린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한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칼을 빼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귀를 그렇게 떨어뜨렸다, 잘라버렸다, 이게 해를 입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검을 휘두른 당사자는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귀가 그렇게 잘려진 대제사장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대제사장 종의 이름, 그리고 이 귀를 떨어뜨린 자의 그 이름이, 당사자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왜 베드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 공관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베드로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자들은 그리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일련의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과잉이었고요. 그가 보인 행동은 폭력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귀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칼을 휘둘렀을 때 귀를 노리진 않았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곳을, 더 위험한 곳을 노렸다가 귀로서 마무리 되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칼의 소유 자체를 문제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순례자들 또 여행자들은 길을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자기 보호를 위하여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그런 어떤 여행의 순례의 준비 중에 하나로 그리 일반적으로 지참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 1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둘씩 짝을 지어 전파하실 때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님만이 주신 전도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과 함께 여행하며 위험한 상황 만날 때를 위하여서 그가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칼의 소유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두거나 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보인 행동입니다.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촉발한 매우 즉각적인 본능의 모습 말입니다. 수시로 사람들 참 많이 모여들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변이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기만 했을까요? 밀치고 주님 보러 앞다투어 나가고 뭐 그러한 과정 중에 앞을 나서지 못한 이는 나무에도 올라가고 또 주님 뒤로도 가고 성경 읽으며 많은 상황들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에도 베드로 이러한 모습들 나타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십자가 그 죽음의 사역, 주님의 가장 그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최종의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내면, 그 심연,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가장 본능적인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것에 대하여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 너무나도 여실히 많은 이들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2절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다, 고쳐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반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또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반대로 매우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수제자 말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이름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 복음서 가운데 다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도요, 베드로도요, 그간 주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극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자 내 마음 한쪽 깊은 구석에 남아있던 인간적이고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이 이렇게 불현듯 터지듯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나눈 바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공평하고 정의롭고 평강한 자라 자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언제고 그 밑바닥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구원받은 자 역시도 이를 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발로되어지는 말과 행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정의와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판단, 그것이 오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베드로의 행동을 충성되다 말하겠지요. 자기가 섬기는 일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관점과 생각이 다를 때에 그것이 죄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죄악의 것들 잘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해진 우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란 말입니다. 내 안에 육적인 것들, 본능의 것들, 감정의 것들 솟아오르거든. 잠언의 이 말씀처럼 내 마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 준비하며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릇 우리의 마음 성령과 함께 잘 지켜서 주를 모시어 살아가는 자의 온전한 말과 행함들 내어 보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유다도 또 베드로도 주님 그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어그러진 모습들만 보여냅니다. 마음 가운데에 남아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도 몰랐을 때에 한 번에 휩쓸려 주님을 잡고 무시했으며 다른 이에게 상함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짧은 석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실히 잘 그려지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긴급히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내놓는 말과 행동의 결과들 주의하고 경계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가리우는 행여라도 어리석은 일 행치 않는 우리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잠잠히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세상과 주변의 상황 또 혹은 내 안에 스스로의 생각들이 나를 그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복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의 온전함들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나서 주님 기도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경험들과 아버지 하나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